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다 여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삶을 복귀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휴월을 이용해서 삶을 복귀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라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들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좋겠는가,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 지점과 방향이 정해지면 삶이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 지점과 방향이 정해지면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일이 정해지면 행복감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할 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면 행복감도 생산성도 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해야 될 것을 계획할 수만 있다면, 정해지면 혼란이 많이 사라집니다. 쉬면서도 놀면서도 계획 가운데서 놀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성이 있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은 직장인이나 주부에게나 작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어플도 생겼더라고요. 오늘 뭐 먹지라는 어플입니다. 이런 앱을 켜서 순간 메뉴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앱을 밥 먹기 전 한두 시간 전에 켜서 도움을 받는 것은 건강상에 그리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맛있는 것, 당장 먹고 싶은 것 위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폭식하기 쉽고 전체 건강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선명한 목표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2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 볕대를 향하여 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뭔가 선명하게 그의 일생 전체를 지배하는 목표 지점이 있구나. 여기 볕대를 향하여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볕대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스코포스. 우리가 그 사냥총 앞에 가늠자가 달린 거 있죠. 그 가늠자를 통해서 목표 지점을 보는데 그것을 영어로 스코프라고 합니다. S-C-O-P-E. 그 스코프. 바로 그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Scopus, 타겟이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 달리기 경주의 결승 지점에 있는 표시, end marker, 그것을 Scopus라고 합니다. 화살의 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격의 표적이라든지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회사의 실적 목표, 그것도 Scopus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가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달려야 할 경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한번 여기서 동사 하나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을 분석해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려가느라 했을 때 이 동사 디오코는요 신약 성경에 45회 쓰이는데 31회 약 3분의 2 정도가 사냥 대상을 추격해서 잡을 때까지 집요하게 따르는 박해하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특정 집단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없애야 되겠다. 저 이단 종교 집단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색출하고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추격해서 잡습니다. 그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사회가 그 이단 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박해하고 철저하게 추격하고 탐색하는 그 동사를 디오코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어떤 상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획득하기까지 집요하게 달려가겠다. 내가 달리고 있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표대, 목표 지점.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오기 전에도 집요하게 추구하는 목표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 그의 헌신, 업적 경력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현실에 눈을 뜨면서 아, 내 목표 지심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의 가치 체계가 재편성되고 그의 목표 지점 설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 순간 조금씩 조금씩 그의 목표 지점이 재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면서 내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이 자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영적 눈이 열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직접 자신을 바울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마치 거대한 행운을 거머쥔 것처럼 이분이 나를 향해 내 삶을 향해 부르신 그 부름에 전부를 걸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암송을 다시 복습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날에는 이 부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있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존재가 그냥 지중해 연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대인, 뭐 헬라인 그런 다양한 족속 가운데 그런 어떤 인간 클래스의 어떤 뛰어난 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를 찾아서 그를 소유삼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러한 존귀한 존재란 말이지 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가치체계,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언가가 다시 변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성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집요하고 추구한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 지침이고 나는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 시점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적용적인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권면에 근거해서 지나간 일, 과거의 일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아주 힘이 셉니다. 오늘의 전진을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들,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선한 것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잘못 정리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발목 잡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썼던 예화인데 인도 코끼리, 서커스 장에 등장하는 인도 코끼리 있잖아요. 이게 큰 거는 한 5톤 정도 나간다고 해요. 5톤. 그 키가 2.5m 내지 3m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에서 그 등까지 높이가 3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스크린 저 있잖아요. 저 위쪽이에요. 3m. 코끼리 5톤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한 번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180리터를 마셔요. 한꺼번에 먹는 식사량 230킬로그램 한꺼번에 먹는 식사량. 그런데 이 육중하고 거대한 인도 코끼리가요, 조그마한 나무 말뚝에 매여 있어요. 이거는 코끼리가요, 좀 지나가면서 스쳐도 쓰러지는 나무 말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서커스장 옆에 나무 말뚝에 매여 있어요. 왜 그럴까? 아기 코끼리일 때, 아기 코끼리 무게가 놀랍게도 한 90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왔을 때 묶여있던, 처음에 묶여있던 나무 말뚝이에요. 90kg 나가는 베이비 코끼리에게는 이 나무 말뚝이 아무리 용을 써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커 나갑니다. 1년, 2년, 3년. 5톤짜리가 되어서도 그 과거의 경험이 그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과거에 지나간 불유쾌한, 지우고 싶은, 죄가 연루되어 있는, 큰 실수가 연루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왜 선택했지, 왜 거기를 갔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하는 이 지우고 싶은 그러한 과거들, 그것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고 믿는 성도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후회와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힌트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 경험, 그것을 우울로, 자기를 억압하는 것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그러한 잔혹한 생각들, 그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지만 죄와 허물로 얼룩진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둠으로써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처리했고 과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잔혹하게 고해를 핍박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에서 온전히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리해 보이는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광로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나로 하여금 견고한 징검다리 하나가 생겨서 그 처리된 과거의 죄가, 나의 실수가 만들어낸 수치스러웠던 그 경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처리하면, 대부분 이 처리 과정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치감으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 가운데만 떠오를 뿐입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목표 지점으로 더 나아가게 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권면과 적용을 멀리 보고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앞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골로새서에는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위의 것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동일한 개념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멘션, 그 디멘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우리 것을 의식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멀리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앞에 두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라. 저는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present age라고 하는 이 지금 세상, 우리가 보는, 인식하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대기권 안에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흐르고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부터 거대한 불덩이,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합니다.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슨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있는데 초당 30km의 속도로 총알보다 더 빨라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근데 이 태양도 뭔가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 은하계라고 하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대한 별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갤럭시를 한글로는 은하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크고 작은 별들이 2천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거대한 불덩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거대한 불덩이인 태양 자체가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2억 2,500만 년 걸려요. 그런데 이 불덩이 태양은 얼마의 속도로 지금 주위를 돌고 있을까? 초당 220km의 속도로요. 무서운 속도예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금 present age, 현 시대, 현 우주예요. 예,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멀리 보고 경주하라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섬기라, 주님께서 주신 목표 가치를 추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러한 우주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우주, 여기에 인류 역사의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New heavens,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우주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전 인류 역사와 다른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는 길목 통과지점에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멀리 보는 안목이 없이 올해를 계획한다? 내 상반대 어떤 목표 지심을 달려간다? 아니면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추구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그런 목적과 맥이 닿지 않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무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멀리 보라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금 치료제 또는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아무튼 올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유의 변수가 없는 날이, 이런 역병이 없는 날이, 이런 재난이 없는 날이, 이런 지진이 없는 날이, 전쟁이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측은 오히려 갈수록 통제 불능의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터지고 6개월 뒤에 하나가 해결되면 아 이제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측은 갈수록 통제 불능의 변수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잉태한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 가까이 오면은 엄마가 진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구원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 대속을 위해서 달리시고 그것을 끝인가요? 이제 믿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2000년 뒤에 그때부터 2000년 뒤에 아들 하나님께서 왕의 왕으로 이 지구를 왕의 왕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기까지 뭔가 거대한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왕으로 모셔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조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정말 작은 진통이에요. 정말 미미한 진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가 끝나고 나면 아 이게 살만하다가 아닙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멀리 보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소한 것 때문에 절대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편법 쓰지 않습니다. 왜 사소한 것에 집착할까요? 왜 소유재산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멀리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한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걸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님 닮으라는 거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유를 늘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헛된 것인데. 세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린다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는 졸업식 때 학위 수여받잖아요. 그러면은 수여자와 학위를 수여받는 학생이 만남을 가지는 세리머니를 가집니다. 학생들과 부모들과 친구들이 강당에 가득 모인 가운데 플래시가 터지면서 그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거기에 뭐 제 우수상이라든지 그때는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집 아이입니다. 내가 왜 우리 아이에게 간섭하는가? 우리 아이니까. 다른 집 아이에게 이 닦으라고 안 해요. 우리 집 아이에게 이 닦으라고 해요. 특정 부모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에게 붙들린 존재가 됩니다.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애씁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촌들도 있고 뭐 이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주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사랑이,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특정 부모에게 태어난 순간 그 집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로서 완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집의 자녀가 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베이비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로서 그 아이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영적 눈이 열려서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배워야 될 것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있는 문화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것이 변화되었다고 여겨요.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관행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스탠다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 삶의 전체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조금씩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이구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선택이 변하고 내 삶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봅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엄중한 평가 절차를 거치는구나. 성경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란 단어는요,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릅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삶을 리뷰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자녀 삼으실 때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엄중한 질서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정말 고생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또 까다로운 이민국 직원 만나면 제출 서류가 뭐 한 배 반, 두 배 넓기도 하고요. 최대한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뒤에도 제대로 받아들여질까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 자신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또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한참 지쳐있는데 하루는 이민관으로부터 우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하면서 이분이 처음 저는 목소리를 들었죠. 이메일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화하면서 이분이 어떤 나의 허점을 발견한 듯이 목소리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되면서. 그럼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당신을 라트비아에서 선교사로 거주할 때 한번 이것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 거주할 때 선교사로서 종교비자를 받았는데 왜 첫 2년 동안 학생비자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한 2, 3초 정도 이렇게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질문에 질문으로 제가 맞섰어요. 정중하게 물론 그랬죠. 이민관께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야,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무리하게 대한 거 아닌가. 그때는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내가 질문한 것을 무리하게 대한 거 아닌가. 막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1개월 뒤에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이 인구 500만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에 100년 살겠다고 영주권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년 살아요. 영주권 받고. 지금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지금 현재 뉴질랜드 인구가 488만 정도 됩니다. 500만이 안 돼요. 근데 이 나라에 몇십 년 살겠다고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서류 제출할 때마다 마음 졸이고 이민관 통화하면서 긴장하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입성을 앞두고 내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앞두고 그룹하는 긴장에 들어가는 것 정상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준비하고 늘 생각하고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지금 팔복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을 강해하면서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하기를 수능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평가받는 날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평가의 날, 그 시험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이 오는데 전 생애를 평가받고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그때 내게 유리하게 유리한 쪽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아갈 때 긍휼의 길을 택하라. 그것을 제가 전했더란 말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다가온다. 그때 긍휼이 담긴 너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연습해라. 메시지 요지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메시지를 노트한 다음에 영어로 암송하기로 결심을 하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2021년 긍휼을 연습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위대한 만남을 앞두고 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이것이 다른 어떤 목표 설정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술 취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이 미팅이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지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미팅을 앞두고 늦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침부터 머리 만지고 옷 차려입고 무엇을 말할지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길 막히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한두 시간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만남이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어떠한 만남보다도 지극히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은 이 세계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권자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리뷰하면서 심판하시고 나의 영원한 유업으로 영원 가운데서 나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면서 멀리 보는 것 가운데 이 추구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표태를 향해서 나 같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처리하기 원합니다. 이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악한 자가 정죄의 영으로 과거의 나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처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합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멀리 보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처럼 내 주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결심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복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구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한 해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은혜 가운데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표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카리야 카라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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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사카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 디아 칸다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케야 카라바예 카라바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관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일라키야 칸다라바예 카라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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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라키야 칸다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예 카라바 거룩한 긴장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을 앞두고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거세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계시임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이 감돼서 그러게 도와주시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소유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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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첫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좀 전에 기도한 그 내용들, 강구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전략과 지혜와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